데살로니가 전후서 강의 14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13번에 걸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전체를 이제 강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 이제 빌립보에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쫓겨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이르게 됐거든요. 거기서 약 3주에서 4주 정도 거하면서 바울이 밤낮으로 수고하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됐어요.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또 여기 나오는 실라와 그다음에 디모데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돼서 결국은 베레아로 쫓겨갔다가 거기서도 또이 사람들이 쫓아와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이제 피신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이제 피신했는데 궁금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서 있던 그 성도들이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이런 가운데 디모데가 와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가운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활과 재림, 여기에 관해서 의문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와 같은 그 메시지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사역을 했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이런 것들 다 1, 2, 3장에서 설명을 하고 4장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 재림의 첫 단계 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휴거 때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부활하게 되고 그때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몸이 변해서 그래서 공중으로 채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제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주의 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주의 날은 앞부분이 7년 환란기, 대단히 어두운 그와 같은 밤과 같이 심판이 혹독한 그와 같은 때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이제 1000년이 있는데 그때는 낮과 같이 이제 밝은 때, 주님이 통치하신 것 같은 때,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해서 결코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말씀 이제 전달하고 그 이후에 목사와 그 다음에 성도들, 특히 목사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남기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와 같은 의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데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은 이후에도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너무 박해가 심한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그 환란기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 환란기에 이미 들어갔으면, 그럼 어떻게 휴거는 끝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부활하는 거, 이런 것도 이미 지나갔고, 그렇죠. 지금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지금 휴거가 되지 못했고, 아,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보니까 분명하게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핍박은 엄청 심하고, 그렇죠? 이런 일이 이제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어려움이 이들 가운데 생겼어요. 이러는 가운데 유언비어가 또 퍼지기 시작했어요. 2장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거기 가서 보니까, 2장 2절에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사람이 뭐 꿈을 봤다, 그렇죠? 무슨 계시를 받았다, 또 특별히 내가 사도 바울에게서 편지를 직접 받았다 그렇게 했는데 이미 그리스도의 날이 뭐 지나갔다든지 뭐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주의 날이 이미 다 임해서 지금 우리가 7년 환란기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결코 맞지 않는 그와 같은 말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에테소니가 교회 많은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고 그러니까 아유 이제는 일도 다 그만두고 예수님 재림만 이제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고 말 그대로 모든 거 다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그래서 매일같이 이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는 무의도식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1992년도 10월에 바로 이와 동일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게 다미선교의 파동이에요. 뭐 꿈에 봤다 그러고 어린 종이 뭐 봤다 그러고 하여튼 그때 그 어린 종이 지금 한 서른 몇 살씩 됐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 그래서 사실 그 다미선교의 그 파동 때문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그때 이 뉴스에 이제 귀를 기울였는데 뭐 예고했던 날 뭐 지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믿는 사람도 실망, 안 믿는 사람도 실망. 사실 우리는 뭐 실망할 것도 사실은 없는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 빠진 사람들 실망이 대단히 컸겠죠. 그렇죠? 그 이후로 교회가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어요. 뭐냐? 교회에서는 절대 재림 이야기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된다고 하는 휴거 이런 거는 거의 교회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는 금기시되는 마치 타부와 같은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되고 말았습니다. 자, 마귀가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작전을 펴서 여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서 가면 이리저리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럼 거기에 넘어가서 패가망신하고 여기처럼 무의도식하고 그렇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그와 같은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매일같이 주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주일날 오전 오후 해서 매일 재림만 여기서 한 3, 4년 선포하면 사람이 들끓 거예요. 더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귀를 이렇게 자꾸 긁어주기 때문에 가려운 귀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재림은 설혹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있는다 해도 심지어 우리가 잠잔다 해도 예수님 오시면 우리 변화가 돼서 올라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그런 징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정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서 온전한 가정생활을 하고 온전한 교회생활을 하고 온전한 사회생활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센세이션을 뭘 일으켜갖고 사람들을 다 내게로 모아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고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그런 일이 이게 까딱 잘못하면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안식교가 다 이 재림 파동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안식교라고 하는 그 이단도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미국에도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특히 세기가 막 바뀌려고 해서 19세기에서 20세기 바뀌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데 집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귀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단을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된 거고 또 우리가 몰몬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레터데이 세인츠에서 결국은 이 사람들도 재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터데이 마지막 날 마지막 성도 그거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7일 말일 성도 그렇잖아요. 뭐 마릴성도 몰몬교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마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야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그거 전에는 아니다. 그게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재림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예, 그래서 그 이해하면 절대 누가 와서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울이 이제 알려줄 그런 필요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는 뭐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다음에 목적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고를 주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날 하면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때를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여기에서 1007년 정도가 성경이 얘기하는 주의 날이다. 물론 천년 왕국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 안에서 주의 날은 한 1007년 정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지금 2장 2절에도 나오는데 이 변개된 성경이 이걸 다 주의 날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와 같은 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 그와 같은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분명한 그런 징조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혼란에 빠져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환란기에 들어간 거 아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가 핍박을 해도 지금 그 로마의 황제가 적그리스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중강림 휴거가 있기 전에 반드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 3장을 이제 기록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일도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사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 먼저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이제 알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큰 핍박과 고난이 있는데 이거는 복음 때문에 마땅히 겪어야 될 그와 같은 일이다. 이런 걸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특별히 예수님의 공중 강림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래서 이 성도들의 잘못된 그런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무질서하게 걷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목해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떠나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질서 있게 행하는 거다. 질서 있게. 그래서 하여튼 사람 이 정신없이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고 뒤로 넘어뜨리고 하여튼 뭐 이런 거 하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 질서 있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가 많은가 한번 우주 공간에 별들 한번 보세요. 하나도 안 부딪히잖아요. 그런 질서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주님의 재림, 특별히 재림 중에서도 앞부분 휴거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AD 50에서 55년경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AD 70년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성전이 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끝이 거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전 건축, 그와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 그때의 세상 풍조, 세상 풍조가 어떤 거로 나오느냐. 9절, 그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전에, 지금 이와 같은 때 이 땅에 지금 가장 뭐라 그럴까 흥하고 있는 게 이 교회 안에 뭐예요? 오순절 은사운동, 신사도 한다고 하고, 예, 표적, 이적, 기적, 예,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다 그거 본다 그러고, 오늘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가피풀몰인가 거기 이렇게 좀 들어가 봤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쓰고 점잖은 사람이 그림이 하나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 가서 보니까 헤븐리 타치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정말 세상이 말세가 다 됐구나. 근데 보니까 매끈하게 생겼더라고요. 예, 멀쩡하게 생겼어요. 근데 예, 멀쩡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거짓을 행해요. 그 거짓을 행하면서 본인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말 했다고 얘기하니까, 예. 지금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건국대학 타고 그랬다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본인도 속아 넘어가고 거기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 자, 그래서 예,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세상의 풍조,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운동, 신사도운동 이런 게 이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뭐 킹제임 성경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그런 데 빠질 사람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예. 그거 너무 유치하잖아요. 벌써 보기에 너무 유치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유치한 게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일로 비쳐요. 한번 이번에 뭐 교황이 쇼를 하고 이제 이렇게 다녔잖아요. 며칠 동안. 한번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베드로 광장에 한번 가보시라고. 가서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면, 야, 정말 어떻게 이런데 수십억의 사람이 빠질 수 있을까? 우리가 정신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면, 야, 정말 사람이 무지하긴 엄청 무지하구나. 이번에 무슨 뭐 상원 의원도 뭘 다 그만두고 뭐 교황에 거기에 감화가 돼갖고 뭐 울고 뭐, 예? 거기 가서 뭐 하원 의원과 이 사람은 교황이 먹던 물을 훔쳐다가 먹었다 그러고 다 같이 자기 가족이 먹었다 그러고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볼 때. 그러지 교황이 먹던 물이 뭐야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지 않은 자들의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나 너희들 버림받은 건 마음에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그저 교황 물 한 잔 뭐 마시면 무슨 엄청난 일이 생긴 줄 알고 자기만 마신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자기 부인하고 애들하고 다 나눠 마셨어요. 하원 의원이 훔쳐다가 예. 네. 이런 어리석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 그게 지금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와 같은 징조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핵심장이 2장이에요. 2장의 이 주제는 그리스도의 날과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절이에요.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자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핍박과 고난이 있고 해도 이거 환난 게 아니다. 예, 그 얘기하면서 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성도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결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절 한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예,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신라가 이제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한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선교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떠났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그 둘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갔어요. 실라를 택해서 가면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또 선택을 했냐, 디모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이 세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그래서 2차 선교여행 이렇게 다니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딱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라고 불러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데살로니가에 사는 그 사람들로 구성된, 여기는 물론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신약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단어를 가서 보시면 한 95% 이상이 교회는 항상 이야기하면 지역교회를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지역 교회가 있고 예수님의 몸 그 자체로서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집합체 이와 같은 의미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 그래서 이런 데 나오는 이런 교회는 다 지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뭐 1절 2절은 바울 서신에 어디에나 나오는 공통적인 문안 인사니까 더 이상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 은혜와 평강. 자, 3절에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 네, 말씀드렸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일이 너희 때문에 굉장히 많다. 그것이 마땅하면 왜 우리가 감사를 꼭 드려야 되냐.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가서 보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드린 이유가 여기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의 믿음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믿음의 증가가 아니면 믿음의 증대가 성경 전체를 가서 봤을 때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탄한 그런 삶을 이렇게 사는데 믿음의 증대가 팍팍팍팍 일어난다 이런 일은 성경 전체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육과 비슷하다.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야 이 근육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단련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에 관해서 한번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보시기를 원하면 시간을 내셔서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샘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샘플 아시겠죠? 거기 가서 한번 보시면 야 이게 믿는 게 보통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 그렇죠? 이 안에 굴곡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심한 고난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고난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고난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서 보여준다.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사람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도 고난을 당하고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면 그럼 정말 저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가가 밖으로 표출되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경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서 다 보세요. 다 어려움과 시험을 겪는다. 그래서 또 믿음 성장을 위해서 좀 고난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청할 필요는 없어요. 자청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오면은 그러면 믿는 사람답게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증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희의 사랑이 증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사랑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까맣게. 사랑이 까맣게 표시가 돼 있죠? 그렇죠? 이거는 사랑의 그리스 말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 있는 말은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의지적인 사랑. 그러니까 저 상대방이 너무 귀엽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사랑하는 그거 말고 그거는 일반 세상 사람도 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지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났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원했는데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물론 재림에 관하여 조금 잘못된 것과 같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빼고는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마땅한 행위가 밖으로 표출되어 나와야 되고 그것이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고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될 때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인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게 건강한 교회의 지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바울이 4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여러 교회들에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자랑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와 같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증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하나님께 이제 감사드리고 있단 말이죠.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을 한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 서신서를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이거 바울의 서신 말고 야고보서 한번 가서 보세요. 베드로 전서후서 한번 가서 보세요. 가서 읽어보시면 불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불같은 시련이 무엇일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세기 초대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불같은 시련, 환란, 핍박, 고통, 직장을 잃고 도망다니고 그렇죠 매를 맞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조금이라고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상력을 한번 이렇게 동원을 해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돼서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때 그 주변에 있던 일가 친척 친지들이 얼마나 그들을 핍박을 하고 또 로마 제국이 조직적으로 그 로마 제국은 황제를 주로 여겨서 황제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황제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황제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핍박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조금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당했던 그와 같은 고난과 핍박이 어떤 것이었는가, 어느 정도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고린도후서 11장 거기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당했던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조금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거기 가서 보니까 23절에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드러내놓고 말씀을 전하면은 죽을 뻔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도 겪는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맞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고 이방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해적의 핍박도 있고 그렇죠. 산적의 핍박.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핍박이 처음에 한 300년간 지속이 됐어요. 그 이후에 세상과 이 교회가 결탁을 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배도한 큰 길을 따라가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어느 면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AD 300년 이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 성도들을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했어요. 얼마 동안 핍박했냐. 한 1000년 이상을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집단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분들 뭐라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도 여전히 뭘 하는 거예요? 국가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오직 장로교회만. 그렇죠? 독일, 예,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3국은 오직 루터교회만 되는 거예요. 딴 건 안 되는 거예요. 영국, 잉글랜드는 오직 성공회만. 그렇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 이 국가교회를 형성하면서 국가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지무지 핍박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는 가운데 현 시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고 또 지금 가장 무서운 데가 어디예요? 모슬렘이에요. 지금 이거 시리아 이 난민 사태 생기고 이거 이게 결국은 그 다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유럽에 다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뭐 공식적인 이런 통계는 아니지만 난민 100명 중에 2명은 IS다. IS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아주 100% 모슬렘에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온 유럽에 지금 다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모슬렘들 또 인도 같은 경우는 10억이 되는데 거의 다 뭐예요? 힌두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산주의자들, 뭐 중국, 러시아 뭐 이쪽의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힌두교 뭐 한 10억, 그렇죠? 모슬렘 그건 한 10억, 그렇죠? 로마 가톨릭 교회 뭐 그건 한 10억, 뭐 이렇게 다 따지고 나면 정말 믿는 사람 얼마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엄청난 핍박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나중에는 자랑의 근거가 된다. 고린도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든지 사는 것까지 단념을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가지고 성도들 위로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생기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극복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극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다고 좀 작심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예수님 때문에 무슨 고난을 요즘 당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런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그러면서 그 왕국을 위해서 너희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와 같은 왕국의 시민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마귀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고난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자청해서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좀 당하는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이 6절에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다. 자,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데 결국 가서 이게 뒤집어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셔서 8절 맨 끝에 불로 그들을 징벌하실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당장 고난이 없어지고 핍박이 이런 거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7년 환란기 맨 끝에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시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모르겠어. 타오르는 불로 믿지 않는 자들을 징벌하시는 그런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때에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고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받는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근데 참아야 된다.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날이 얼마 멀리 남아있지 않다고 지금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바울 시대든 아니면 그로부터 2000년 지났든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게 될 때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안식을 주시고 안식은 쉬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와 여러분 어렵게 만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징벌로 형벌을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께 의로운 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신다는 거. 자, 이제 휴거가 돼서 이제 성도도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여기 7년 환란기가 있어요. 맨 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기 올리브산에 이제 강림하세요. 이렇게 강림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사야서 66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맨 끝에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는 우리 성경하고 똑같이 딱 66장으로 돼. 성경이 66권으로 돼 있듯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돼 있고 처음에 39장 구약 나중에 27장 신약이 완전히 내용이 다르듯이 이사야서도 앞에 1장부터 39장하고 40장부터 66장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이런 가운데 지금 66장은 그러니까 결국 뭐에 해당하는 거냐? 요한계시록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66번째 책이니까 66장이 요한계시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고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죠.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 일으키려 하는 이런 모든 자들을 섬멸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될 때 유대 땅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66장 23절 거기 가서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누구만 들어가야 천년왕국엔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천년왕국 시작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섬멸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이 타오르는 불로 이렇게 섬멸하게 될 때 그래서 뭐 그들의 벌레가 죽이고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이 말씀 어디에 나와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마가복음 9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가서 보니까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그 다음에 50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세 번이나 연거푸 이렇게 인용을 하십니다.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고 그걸 찍어내버리고 다 이야기한 다음에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지금 이사에서 66장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고 하는 거 타오르는 불로 징벌받는 게 너무 이게 힘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그마치 세 번을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그럼 잘라버려라.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해서 내 눈이 너를 실족하면 눈을 빼서라도 결코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얘기하면서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나 예수님이 자그마치 세 번을 인용하는데 NIV나 개역성경은 한 번뿐이 안 나옵니다. 한 번만 해요. 한 번이면 족하지 뭐 세 번씩 하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 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 강림하셔서 이 땅에 발을 내려놓으시며 온 땅을 심판하셔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 민족의 심판을 행하셔서 구원받은 자들은 천년왕국에 넣으시고 나머지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가 된 영존하는 불 속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거든. 영존한 everlasting fire로 돼 있어요. 영존한 불, 꺼지는 불이 아닙니다.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런데 심판에도 어느 면에서 아주 집요하게 나타나요. 어떻게 영원한 불, 불도 영존하는 불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도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영원히 가는 거예요. 생명도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영존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영원한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내리시면 그 영원한 심판이다. 영존한 심판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이 결국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이게 뒤바뀐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지금 너희를 핍박하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그런 시스템 마귀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존한 이와 같은 불로 징벌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때 하나님이 이제 보답하신 그런 내용이 성도는 안식 불신자는 고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는 긴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불신자의 보상이 뭐냐? 하나님이 불신자에게 주시는 보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오르는 불이에요. 타오르는 불.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핍박하세요. 우리가 한번 파라오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 잡아서 물속에 익사시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 홍해 바다에 가서 익사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하만과 에스더의 기계에 가서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 잡아 죽이려고 교수대다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교수대에 달리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 가서 읽어보시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던 사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의로운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이 아우 하나님은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은 분인데 어떻게 영원토록 사람을 지옥 불 속에 넣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가면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거 다 그렇게 이야기.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은데 이 사람을 영원토록 영존한 불 속에 집어넣을 수 있냐.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분이라 그래요. 여러분도 아이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의롭게 심판하죠? 그렇잖아요. 의롭게 심판한다고 해요. 애들 문제를 갖고 오면 의롭게 심판해요. 의롭게 심판 안 하면 옆에 있는 아이가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잖아요. 형은 왜 그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기 악한 자가 있고 여기 선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둘 다에게 공평하게 공의를 집행해야 그래야 의로운 하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악한 자들은 지옥 불 속에 영원히 넣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의는 죄하고 100%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의가 같이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의를 입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100%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하나님께 같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죄가 있는 사람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같이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면, 죄도 이만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도 그만큼 미워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죄를 미워하느냐. 노아 당시에 모르겠는데도 인구가 몇 억 됐을 거예요. 8명만 하나님이 구출해내세요. 그렇죠? 롯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뭐 몇만 명 살았을 거예요. 4명만 구출해내세요. 그 4명만 의로운 사람이에요. 4명만. 예. 그 사람들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예.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7년 환란기 끝에 예수님 이 땅에 올리브산에 재림하시면서 그래서 양과 염소 민족들을 심판하실 그때 이제 이루어진다. 그럼 7년 환란기 전에 뭐가 있어요? 공중에 강림하세요. 그분은 공중에 에어에 강림하시는 거고 7년 환란기 후에는 땅에 여기 강림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것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절 가서 보니까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한 파멸로 형벌을 받는다. 자, 이거를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빛을 요만큼도 보지 못하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빛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다 보고 있어요.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빠지는 거 그거를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니까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에 가서 빠지는 걸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는데 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곁을 영원 무궁토록 떠나는 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원 무궁토록 살아요. 왜 그러냐? 다 불멸의 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천년왕국 끝날 때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하나는 한 부류는 하나님과 함께 한 부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다. 자, 10절 가서 보니까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날, 이 심판의 날에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영광과 칭송을 받는다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뭐라 그래요?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가 홀로 영광을 받고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는 그와 같은 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은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잠깐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 받아서도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저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다음에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 그렇죠? 이런 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아 그러니까 믿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 받았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만큼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끝에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 많은 보상을 받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를 누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사실 이게 목사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는 거 마음으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꿋꿋이 나가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또 결국은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 그와 같은 장성한 분량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